7장 5절에서 12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예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옆에 분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 옆에 분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축복하셨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말뿐인 것이 아닌 진짜 마음을 담은 그 행동이 진짜 한국교회에 지금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말로만 드려진 교회가 아니고 전심으로 주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엘리야가 보냈던 사르밧 가부와 그에게 나와있던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주의 사자를 대접했던 것처럼, 주의 선지자를 대접했던 것처럼 마지막 생멸건 순종과 생멸건 드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보면 제목이 뭡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라라는 거죠. 세상에 그 누구도 근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기쁨을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그 근심이 쉬이 지나가길 원하고 기쁨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항상 근심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쁨으로 시작했지만 근심으로 끝나는 일도 이 세상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역사는 근심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교회를 또 가정으로 향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근심, 가지고 있는 근심 또는 그 근심이 전혀 다른 근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정말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근심도 변하고 또 우리의 근심의 모든 근거도 변하고 근심의 종류도 변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이 남아있어서 아쉽지만 실제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하나를 썼는데 그건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썼던 것이 고린도 전서이고요. 고린도 전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두 번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사이에 둔 하나의 편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눈물의 편지 역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쓸 때,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 7장에서 그 눈물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가 근심했던 것, 그리고 그 근심이 지금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회상하면서 붓을 들어 고린도후서 7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랴?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7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얻노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로아에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Help me, 나를 도와주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유럽으로 드디어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마지막은 아니고 그 밑에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나서 또 다시 예루살렘 간 다음에 다시 3차를 떠났을 때에 에베소 지방에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고, 오늘은 3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쓴 편지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2차 때 방문한 교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 전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반드시 내가 전도한 곳에는 내가 다시 간다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만 전하고 알아서 냅둔 자가 아니었고 꼭 다시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여 그들을 다시 신앙으로 복음으로 다시 가르쳤던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에는 이미 눈물의 편지를 이미 썼었고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해받고 있지 못해서 근심하고 있다가 그 눈물의 편지를 들고 한 사람이 누구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디도라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의 편지를 세 번째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역에 가서 나중에 다시 그 서신을 바치어 눈물의 편지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가 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회개하였고 그 회개 역사가 고린도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고 이것을 오늘 디도가 들고 온 거지요. 그래서 디도가 들고 온 그 서신을 보고 마지막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기가 개척하여서 복음을 증거한 곳에 항상 그곳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약 이스라엘 전도축제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작정을 해서 이제 그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세는 뭐였냐면 3절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정신, 저는 이 정신을 뭐라고 말하냐, 동고동락.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네가 내 마음에 있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리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리라. 내가 너와 함께 기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울리라. 내가 너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슬퍼하는 일에 내가 함께 참여하리라.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음에 통하는 자는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나는 말씀으로만 이들을 구원해내리라. 말씀으로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늘의 권세도 부여받고 알아서 권능으로 이 일을 담당하고 알아서 제자되라고 예수님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니 그들과 친히 먹고 마시고 그들의 힘듦을 같이 곁에서 보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필요할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직접 몸소 본을 보여주시는 동고동락의 삶을 우리 주님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만 딸랑 증거하고 알아서 믿어라. 이 천국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서 들어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조차도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건강까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그 구원의 대상들 향해서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그것도 부족하여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야비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담임 목사님 자랑할 수 있고 교회를 자랑할 수 있고 건물 자랑할 수 있고 또 찬양단 자랑할 수 있고 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 그분이 이 정말 보잘것없고 이 쓸모없고 이 미물과도 같은 나를 위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다가 그걸로도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어둠에서 죽은 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는 3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다. 그가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는 우리에게 약속하시사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를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과 수많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있다 라고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라는 것을 한다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헛된 것을 많이 전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많이 자랑했지요. 교회 머리수도 성도수도 많이 자랑했지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자랑했지요. 하나님은 그걸 다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도라 하지 않습니다. 전도 한자로 전할 전자 말씀도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좀만 앞당기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왜 눈물의 편지를 쓰신지 압니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이 너무 죄악 가운데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도와의 관계도 중요했을 것입니다.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의 끝이 뭐였냐? 결국 다시 복음으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 외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를 죄로 지적하는 것,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회개할 거라고 말하는 것, 너가 지금 회개해야 될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후회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개척하는 그 성도들 아직 그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직 복음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너무 강력하게 촉구한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인 건 아닌가, 이러다가 그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염려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내가 그토록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자랑했지만 아직까지 꿈쩍하지 않은 그 성도에 대한 이러한 애달픔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해서 이 사람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야말로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라고 다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죠. 조금 관계가 삐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도 말씀을 전해보셨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 보셨습니까? 세상 근심, 그냥 이러다가 이 사람이 나를 원망할까 싶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까 싶어서 그 세상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이름 한 번도 떼어보지 못한 그러한 입술로 지금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소욕 속에서 그 세상 근심만 하고 살기 냅둘 것입니까? 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성령을 좀 근심케 하는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언젠가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라고 혹여 지금도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죠. 너가 우리 마음에 있어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세 편 중에 하나가 분노의 영류라고 하는 소방관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소방관 열심히 불 끄는 영화 중에 하나이죠.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 속에 대사 하나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대사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원을 향해서 영어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You go, we go. You go, we go. 지금은 이제 막 불이 막 나가지고 이제 막 난간 하나가 딱 걸쳐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그 밑에 있는 불길로 떨어져 죽을 사람을 내가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잡힌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라. 내가 나야, 네가 날 나야, 너는 산다. 그럴 때 그 손을 잡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You go, we go. 뭐냐?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 그 대사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뇌를 스치는 거예요. You go, we go.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네가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동고동락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로 산다 해놓고 단 한 번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그들과 진정한 동고동락을 해보지 못한, 그저 함께 모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눔은 있지만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고동락이 없는 사람. 네가 죽으면 나도 죽을란다. 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나도 살아 예수 안 믿을란다. 하지만 내가 먼저 너보다 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도 믿고 나도 믿고 네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러한 역사가 너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복음 증거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 잘 모르셨다, 떠듬떠듬 예수님 이야기하셨다, 떠듬떠듬 어떻게 구원받는지 떠듬떠듬만 이야기해도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 그 서신서에 실제로 눈물이 떨어지는지는 저는 못 봤고 저는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개척하였고 어떻게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 눈물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회개 역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이 회개 역사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졌냐? 하나님이 하셨다 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6절 그러나 항상 반전이죠.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보면 우리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이 동사인데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뭘 들었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근심 가운데 그 열고빛이 낯빛이 좋지 아니하더니 결국은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께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요 라고 기도가 그 내용을 전가를 들고 온 거죠. 전령이 되어서 이것을 기다리다가 마음으로는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 뭐였냐고 그러면 내가 괜히 이 편이 썼냐 이거죠. 내가 괜히 이 말씀 증가한 건 아닌가라는 거죠. 내가 눈물의 편지 안 써도 했는데 괜히 썼는 건 아닌가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그 기다림 끝에 어떤 것이 도달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알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실질적으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도가 이것을 전달을 했고 실제로 디도의 전달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편지는 성경이 아니죠.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 통해서 회개를 촉구한 겁니다. 물론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겠지만 실제로 회개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장본인, 즉 고린도 교회의 회개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공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역사, 고린도 교회의 회개 역사를 자기의 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회개의 계기가 사도 바울의 편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근심 가운데 있는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위로하시고자 누구를요? 기도를 통해서 이 위로의 서신을 내게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한, 가지고 온 거에 대한 감사로 지금 이 7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를 하고 나서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찾아가서 안마도 해주고 열심히 찾아가서 내가 섬겨주고 열심히 가서 내가 방 청소를 해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사람 구원한 걸로,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자기 의로움의 결과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하는 도구에 불과할 뿐 그 전하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그 전함을 통해서 그 심령이 변화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마음 가운데 회심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혼이 회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도 이 가운데 역사되어지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수고와 내 노력은 내가 이미 죽음 이후에 사람 곁에 가서 받는 걸로 여기고 이 땅에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함이, 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이 겸손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 나의 이 착한 행실이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면 이 사람은 주께 돌아온다. 그러한 행위가 아니고 그 행위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혜 따라, 내게 주신 은사 따라 내가 감당하기만 할 뿐, 모든 것은 물을 주시고 그걸 자라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이 태도가 이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복음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는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되게 그 자세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고 나는 먼저 하나님 알았고 너는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거룩해졌지만 너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엉망인 삶을 살고 있고 이것이 은연 중에 겸손치 못한 그리스도인들 통한 복음의 전달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런 예수님이라 믿어. 그런 너는 얼마나 그런 너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깨끗하게 사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면 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셨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싫었지만 내가 지금도 손해보기 싫지만 지금도 나는 손해볼 일이 있으면 한 번쯤은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먹고 내가 상황 또 여건 속에서 나는 지금도 살아간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하고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삶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그 기적 정말로 기적 경험하기는 했니? 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정화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비정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수성구와 대구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리실 것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 전환자의 두 번째 자세는 영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전제로 시작한다면 두 번째는 뭐냐?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8절과 9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영혼을 알았습니다. 뭐냐? 8절 하반절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강력한 복음이 이 강력한 회개의 촉구가 그들을 근심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알았냐? 그 근심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결단했냐? 잠시 잠깐의 근심거리를 그들에게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작정했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잠깐 이것을 전달할 때에는 이들이 근심할 것은 뻔하지만 그 근심은 뭐라고요? 잠깐 하는 잠깐의 근심이고 그 이후에는 영혼을 선물로 얻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그 가운데 준비되어 있음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골든마우스 황금의 비유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수술대에 올린 아버지의 마음이다. 잠시 근심케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잠시 근심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이것은 아들을 수술대에 올린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는 모습을 볼 때 그때는 즐겁지 않습니다. 그때는 후회가 되죠. 왜 내가 이 아들을 살리려고 이 아들의 중병을 살리려고 내가 이 힘든 이 수술의 과정을 내가 겪게 했는가. 처음에는 하나도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수술의 과정은 즐겁지가 않지요. 후회가 될 겁니다. 내가 괜히 내 자식 잡겠네. 내가 괜히 내 자식 죽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조금 있다가 무엇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이 아들이 수술로 말미암아 완치될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곧 그 후회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곧 이 병석에서 일어날 내 자식, 그래서 그 장인과 눈을 떠서 내게 이렇게 말하죠. 아빠, 라고. 아빠 나 이제 나왔어? 괜찮아? 너 이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가 내게 예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의 살아남이 내가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올려놓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제 아들 녀석을 수술대에 올려봤지요. 아내를 분만실에 세 번 집어넣는 것 외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술방은. 근데 그 아내와 함께 들어간 수술방은 기쁨의 장소였습니다. 저는 하나도 배가 안 아팠고 자식 하나가 생기는 아주 경사로운 장소였기 때문에 제게는 기쁨의 장소고 우리 아내에게는 고통의 장소이겠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손에 3도 화상을 입은 내 새끼, 금쪽화상 내 새끼 그 위에 올려놓고 저도 한번 안 써본 이 마치 마우스 마치 마스크를 그 아들이 쓸 때에 우리 아들은 저에게 어떤 반응을 했냐 울면서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깍 잡고 있으니까 두렵고 낯선 곳에서 두려워하더라고요.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하준아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괜찮아 예.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후회가 하나도 안 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병원이 내 자녀의 이 손에 그 어떤 흉터도 없게 해줄 것이야. 그리고 처음에 손이 안 젖은다 했습니다. 이쪽이든지 안 젖어서 나중에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운동신경에 장애가 있을 거라 했습니다. 무섭지요? 잘못하면 이거 수술 운동장애 입을까 싶어서 그런데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병원에 가장 좋은 의사 하나님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스크를 씌우고 그 아들을 붙들고 있었지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40분 뒤에 아들은 나왔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 수술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남은 치료의 과정이 1년 또 나머지 이 수술 환부의 마지막 완치까지는 몇 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커서 또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괜찮았습니다. 수술 잘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수술대에 내가 올려놓고자 하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은 힘들죠. 조금은 그 마스크를 씌울 때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괜히 우리 가정을 후회하는 건 아닌가. 내가 괜히 그냥 가정사에 가면서 대충 주의 복음 전가하는 게 나은 건데 너무 강력하게 너무 예수 너무 복음 너무 좋다라고 내가 너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술대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근심함을 결단하고서라도 올려놓는 그 여러분의 식구 그 가족을 하나님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중함을 알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나지막한 기도의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 나는 아직까지 이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와의 갈등이 두렵고 그와의 근심이 두렵고 가정의 화평이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 이 이야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수술대에 올려놓지 않는 이상 마음도 없다는 사실. 수술대에 올려놓지 않고서는 그 병이 완치되어지는 기쁨을 결단코 맛보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눈물 편지를 쓰고 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아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왜 눈물의 편지에 왜 내가 그 단어를 썼지? 왜 내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지?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썼으면 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라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보내줄 때까지. 여러분, 그때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근심 아십니까? 그때까지 그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이요, 아마 뼈를 상하게 했을 것입니다. 뼈를 상하게 할 정도의 근심으로 그 소식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뭐 해놓고요? 그 눈물의 편지 써놓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가하면서 설교자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내 설교의 한 문장이 과연 성도들 가운데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설교할 때 쓴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여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니까 오늘 제가 그 마음을 조금 표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때 너무 강력하게 하필이면 그것이 좀 순화해서 좀 완화해서 완곡한 표현을 쓸 수 있었는데 너무 강력하게 쓴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눈물로 주시할 수 없는 영원 사랑의 마음대로 썼지만 그래도 그 자녀가 너무 그들을 심란케 하고 낙심케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 그 영원 사랑. 여러분, 설교자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작은 속으로 말해서 이걸 나눌 때도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 모임 할 때도 내가 이 강력하게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나는 너무 기뻐서 증거하는 이것이 혹 누군가한테는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한테는 상처 줄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좀 전제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그 입술이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지 한 영혼을 죽인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우리 왜 이러한 마음을 먹은지 아십니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질책과 충고를 좋아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안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눈물 편지 쓸 때는 몰랐다가 보내고 놓으니 안 거예요. 그래, 세상에 충고를 좋아한 자가 어디 있나? 세상에 질책 듣고 희희낙낙거리며 웃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라고 급 후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되게 거북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되게 나를 불편하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내 마음 몰라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 말만 하는 대답 때문에 지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그들은 예수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듣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변화되기 싫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라고 하는 성의 성주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나라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자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하는 것이, 여기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이, 누군가가 놓고 할도 않고 뜬금없이 똑똑똑하고 놓고도 없이 들어와서 자기의 삶을 해방하는 것을 싫어하죠. 이게 불신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그런데 우리가 똑똑똑하면서 뭘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그거 들으면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절 중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똑바로만 안다면 그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것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이 변화로 인도할 것 같은 이 엄습해온 이 공포,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 담배를 끊어야 되고 술을 끊어야 되고 제사를 끊어야 되고 우상을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주일과 주말의 여행도 끊어야 되고, 이게 뭐한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한 겁니까? 막 근심하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면, 누군가가 와서 예수 증거하면 두려운 거예요. 그 예수가 싫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복음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그 내용 때문에, 그 내용이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구합니다. 정말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하자는 인생 살았냐고, 당신 죄인인 건 아니냐고, 내용 자체가 내가 변화만 되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변화되어야 같아요. 그 내용이 정말 더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의롭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만 같거든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그래요.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올 것만 같으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막 오지 말아요. 싫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인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영혼의 사랑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그 한 영혼의 그 마음까지도 무하게 하냐 열어 제껴버리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가 정말 이 복음 알면 진짜 이 변화가 너한테 근심이 아니고 이 변화가 기쁨이 될 거야 라는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은 대충 복음 증거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그 영혼을, 그 영혼과 함께 죽고 그 영혼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결단과 또 결심과 그한 신념과 믿음이 융합될 때만이 여러분 그 마음에 닫혀있는 그 영혼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 싫어하지 않습니다. 결코 복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싫어해. 그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해. 교회를 싫어해. 물론 정말 싫어하는 안티인들 있겠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 좋은 것 알고,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알고, 그 복음이 얼마나 좋고 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 것만 같은 두려움,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 편안함을 포기하고, 내가 왜 그렇게 어렵게, 내가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주일마다 놀지도 못하고 뭐한다 교회에 얽매이는 모습들을 보니 나는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서 뭐라고 투핑해야 된다고요? 나는 예수 싫어. 예수쟁이도 싫고 예수도 싫고 복음도 싫고 다 싫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말 고지고대로 믿으셨습니까? 앞으로 믿지 마십시오. 본심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철저한 자기 방어 능력, 철저한 자기 보호 능력이 자기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몇 마디의 복음 가지고 그 뚫겠습니까? 몇 마디의 그 잘 달리지 않은 창 가지고 그걸 뚫리겠습니까? 그걸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영혼 사랑이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동고동락에 대한 정신, You go, we go. 너가 죽으면 우리 같이 죽자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번번지 못한 이 입에 뻣뻣한 이 입이 너무 뻣뻣해서 주의 복음 잘 증거하지 못해도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심이 진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들을 근심케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다 싫어하는 이 내용, 굳이 이것을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 또 그 교회에 남겨둔 누군가의 믿음 사람 통해서 하지는 않을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포기하고 본인이 이것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책망은 무엇을 나타내냐? 진실된 회개를 나타내. 그 진실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심으로 책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진실한 책망은 우리 가운데 진실한 회개로 연결됩니다. 진실된 마음만이, 그 영혼에 대한 진실된 마음이 한 영혼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때되면 전도축제 하니까 지금까지 복음 증거에 증거하셨습니까? 전도축제 왔다 그러면 한 달 동안만 잠깐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은 있어서 그냥 한번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혹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이 한 영혼에게 내 진실이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그 영혼이 그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의 고통과 영원한 생명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 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의 건져냄이 오늘 저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무엇이냐? 첫 번째, 원망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가?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할 목적으로 자기는 원망합니다. 이게 세상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르게 하는데? 회개를 이르게 하는데,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르게 하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내가 무슨 회개할 거리가 있냐고, 그런 너나 잘 믿으라고, 이는 그런 너는 얼마나 잘 사냐고,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 방어하면서 살기에 바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의 일이죠. 세상 근심은 두 번째로 염려에 불과합니다. 그냥 기우에 불과한 거죠.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근심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잠시 잠깐이고, 구원의 희로는 회개를 통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은 영원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잠시의 근심을 선택할지언정 영원한 회개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원망하고 염려하고 세상 근심에 사로잡혀 마지막 사울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사울은 두려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없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찾아가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찾아 불러내주라 하냐? 사무엘 좀 불러내주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거기에서 근심으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세상 근심 가운데 갇혀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으면? 회개했으면 사울의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심이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 우상 앞에 나아가 세상 근심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인 염려 싸움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울부짖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는 불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러한 죽음과 이러한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원망과 염려로 마지막 사망을 향해 달려가도록 내비두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근심 때문에 힘들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 주실 그 회개, 그 구원의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함과 정말 진실됨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